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죠? 예.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실 때 성경을 알든지, 교회를 다녔든지, 상관없이, 그냥 마음을 열고 여러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죄도 씻어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이사야는 시편을 가운데 펴면 잠언 그리고 좀 더 넘기면 이사야가 나오죠. 전도서 아가는 있지만 그냥 대충 넘기면 넘어가요. 그거는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1절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1절 1절만 시작.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 예. 그럼 읽어보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제 참 그 좀 시간이 급하게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은 뭐 연세가 뭐 10대에서 80대까지, 70대까지 계시고 또 뭐 초등학교도 변변치 함께 못 나오신 분들부터 좋은 서울에 대학교 가시 나오신 분들도 있고 밥 먹기도 힘드는 분에서부터 아주 참 이 부자도 계시고 교회를 전혀 안 다니신 분부터 시작해서 50년 이상 교회 나가신 분도 앉아 계시고 각각이 다 다른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들어도 분명하게 우리가 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걸 봅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데 인간이 잘해가지고는 하늘나라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아담 때문에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른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내밀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가늠한 여자가 율법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하늘나라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하신 이야기는 무죄였습니다. 만일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판단한다면 무죄라고 하시겠죠.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양심이나 율법 앞에 선다면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형벌을 받기도 했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 율법을 폐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 옛사람을 못 받고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탄생시켜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랐어. 어제 우리 어머니가 연탄값 2만원 갚아놨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길을 둘러다닌 것처럼 사람들이 이 정확한 진리를 모르는 것 때문에 무관심한 것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알고 교회는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 이 복음을 깨달지 못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열심히 다녀도 복음을 못 깨달았어서 여전히 율법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죄안 지으려고 노력한다면 둘 다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똑같이 어디 앞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는 것이고 예수 안에는 마치 북한에 있는 동포가 북한 사람이 중국에 있을 때는 불법 체류자로 도망을 다니고 숨어 다니고 잡히면 감옥에 가고 추방을 당하고 옛날 같으면 사형도 당하고 하지만 그러나 다른 법이 있는 나라의 대사관으로 도망을 치면 똑같은 사람인데도 법이 다르니까 그 사람을 살려주고 남한으로 와서 정부와 집도 주고 직장도 잡아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하신 일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갚으신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면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의 법으로 심판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의인이 됐고 거룩한 자가 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미국에서 한 몇 년 동안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들 교회에 그 한 이제 형제가 그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누구냐면은 그 옛날에 이제 그 군 생활할 때에 서울 수방사에서 이제 근무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청년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은 내가 미국어를 한번 건너가 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노태우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뭐 했죠? 아니 그 뭐 6.29 선언? 6.29입니까? 6.29? 예, 6.29 선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많은 자유를 주고 특히 이제 여행의 자유를 줬었어요. 그전에는 그 미국의 그 여행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면은 근데 그 전 때이니까 근데 이 청년이 자기가 군대만 내가 제대만 하면 내가 미국으로 가는 예 그 배에 선원이 돼 가지고 내가 미국으로 밀항을 해야 되겠다.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제대를 하고 바로 이제 어떻게 선원이 되는가를 알아 가지고 이제 여기 선원으로 이제 돼 가지고 그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그 미국으로 다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선원들이 도망을 못 가도록 여권도 이제 그 안 주고, 예? 그 안 주고, 그러는 선원들이 이제 이렇게 묵고 있는 그 이제 호텔이 있는데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출항하면은 다시 이제 타야 되는데, 어차피 처음부터 뭐 선언하려고 한 게 아니고 뭐 하려고? 도망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권도 다 버리버리고, 그냥 바로 그냥 이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죠. 자, 근데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미국에 가보면 미국에 불법 체류자가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나라보다는 특히 이제 그 미국은 캐나다가 북쪽으로는 캐나다가 있고 남쪽으로는 멕시코가 있어가지고 멕시코를 통해서 아니면은 또 캐나다를 통해서 브로커들이 돈을 뭐 만 불씩 2만 불씩 받아가지고 그렇게 막 국경선을 넘어오도록 하는 그런 브로커도 많고 막 멕시코 같은 데는 막 아예 막 추럭에 한 30명 50명 정도 막 타고 막 국경선 그냥 막 통과해가지고 거기서 막 손살까지 도망가 버리고 잡히면 이제 얻어맞고 쫓겨나가기도 하지만 그래 미국을 그래 가고 싶어 예, 했어요. 그럼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은 불법 체류자의 나라라고 할 만큼 불법 체류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미국의 법은 불법 체류자라고 다 잡아가지고 추방을 하진 않더라고요. 뭐 몇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국의 그 더럽고 귀찮고 위험하고 또 뭐 어려운 이런 일들은 누가 하느냐면은 불법 체류자들이 해요. 창문가에 있는 분은 창문 닫으세요. 지금은 아내가 좀 좋거든요, 상태가. 그죠? 닫아도 되겠죠? 그죠? 예. 조금 이제 열이 받치면 창문을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마 창가에 있는 분 좀 추워하시는 것 같아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에는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불법 체류자라도 운전면허를 알 수 있고, 불법 체류자라도 그 뭐 여자가 뭐 아기를 이렇게 넣어도 병원에서 받아주고, 불법 체류자의 아이라도 시민권은 줘요. 미국에서 일단 출생만 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월정 출산해가지고, 아기를 가진 부인들이, 그죠? 미국에 가서, 이제 애를 태어나면은, 그 애는 무조건 시민권을 줘요. 미국은. 그래서 이제 그 뭐, 아이들 학교로 보내는데 이상이 없고, 범죄해가지고 잡히지 않은 이상은, 일부러 불법 체류자들을 잡아가지고 처방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미국에는 한 10년 정도 불법 체류자가 법을 잘 지키고 이상 없이 잘 지내면 또 영주권을 또 부활해가지고 또 줘요. 네? 갑자기 미국으로 도망가고 싶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미국으로 도망을 간 거죠. 뭐,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뭐, 이제 막, 그, 특히 LA 같은 데는 한국 사람이 얼마 사는가 하면 80만 명이 삽니다. LA는 80만 명. 뉴욕에는 약 한 40만 명이 삽니다. 그러니까 LA나 뉴욕 같은 데 가면은 꼭 이태원에 외국 사람들 돌아다니는 것처럼 한인 상가에는 외국 사람, 여기 한국인지 미국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한국 가게, 한국 식당, 한국 신문, 한국 TV, 한국 음식점, 한국 슈퍼마켓, 뭐 한국 신문, 뭐 완전 그냥 뭐 미국에다 한국을 이제 만들어놨으니까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죠.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이제 막 그 접시를 닦고 이제 막 그렇게 이제 돈을 벌고 이제 그래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청년이 이제 지내고 이제 사는데. 뭐, 신앙생활도 안 하고, 뭐, 이런 건 없는데. 근데 그 형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LA 교회에다가 내 동생이 거기에 불법 체류자로 거기에 일하고 있는데, 교회에 있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동생을 좀 신앙을 좀 잡아달라고. 근데 뭐, 총각으로 와가지고 뭐 하면은, 미국에 오면은 뭐, 삶이 방탕하잖아요. 막 돈도 이제 벌지만 또 쉽게 돈도 쓰고, 또 사고도 치고 이러는데 그 청년이 이제 미국을 조금 알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그 은행에 근무하는 그 이제 사람하고 같이 이제 막 친구 삼아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노름을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돈이 떨어지니까 은행에 직원 그 하고 짜가지고. 그는 이제 미국에는 도장이 아니고 사인입니다. 도장이 아니고 사인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통장이 이제 그 나이 많은 노인들 이렇게 계좌를 추적을 해가지고 사인을 갖다가 딱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네가 이 은행에 가가지고 이 사인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 이제 그 통장하고 들고 딱 오면 예, 그 뭐 도장 아니고 사인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보여가지고 돈을 이제 은행 돈을 이렇게 유출을 시킨 거예요. 큰 죄죠. 예? 큰 죄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사복 형사한테 잡히게 된 거예요. 예? 잡혔어요. 이제 진짜 뭐 감옥에 가야 되죠. 그런데 그 형사가 예? 그 형사가 잡아 놔놓고는 솔직히 이야기해라. 이거는 틀림없이 이거는 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은행 내부에 뭔가 같은 공범이 있는데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서 몇날 며칠까지 그 공범하고 같이 오면은 내가 최대한 너한테는 어떤 죄를 가볍게 처리하도록 해주겠다 하면서 놓아주더래요. 도망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예? 미국에서는 뭐라 하냐면 한국은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락하고요. 반대로 미국은 법을 어기는 사람이 바보락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법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놔줘도 반드시 몇 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반드시 법을 어긴 사람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헐렁한 것처럼 보여도 절대 안 그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이제 LA에서는 살기가 힘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이제 막 뉴욕으로 이제 그냥 보내버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구원도 받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예? 운전을 이제 차를 사가지고 이제 그 운전을 하고 이제 자기도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늘 마음이 눌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불법 체류자라는 것 때문에. 그래,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은 뭐 법을 다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교통 경찰관이 다 걸리면, 그냥 보통 사람들도 뭐, 교통경찰관 보면은, 그 뭐, 벌, 뭡니까, 그, 스티커 하나 끊어놓으면 되는데, 그런데도 굉장히 막 그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근데 불법 체류자니까 더 마음에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불법 체류자는 아무래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그 사람하고 달리 마음이 눌린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뜻뜻지 못하고, 그리고 불법 체류자는 또 좋은 직장을 또 가질 수도 없어요. 항상 그냥 뭐 이렇게 뭐 접시 닦고 청소하고 배달하고 운전하고 기껏 이런 일밖에 못하는 거죠. 불법 체류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어차피 미국에서 사는데 참 이렇게 영주권을 가지고 이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그거 안 되잖아요. 늘 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뭐 은행에서 이제 사건도 하나 치고 해가지고 이름을 원래는 김태석인데 알겠어요? K-I-M-T-A-E-S-U-K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옛날에 이제 그 범죄한 그 이름이 있어서 그래서 김태 T-A-E를 갖다가 T자를 갖다가 밑에를 사정없이 제껴버렸어요. 제껴버리냐? 그럼 뭐가 돼요? 그래가지고 김재석으로 이제 나와 이제 사는 거예요. 예? 김재석으로. 그리고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어제 한 10년이 미국에 이제 지났는데 자기 친구들은 영주권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영주권을 받았는데 야, 넌 영주권 안 나왔냐? 아유, 난 영주권 안 나왔다고. 그럼 참 진짜 부러운 거죠. 예?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근데 영주권을 받고 5년 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자기는 늘 마음이 눌리잖아요. 뭘 해든지 마음이 눌리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LA에 김광석 목사님이 이제 계실 텐데 이제 그 뭐 저 이민국에서 이제 편지가 하나 왔는데 이름을 김재석으로 온 거예요. 그래 김광석 목사님은 김태석 하면은 아 알아도 김재석 하는 건 모르고 김재석이가 누구지? 물어봤어요. 김재석이가 누구야? 모르겠습니다. 편지 잘못 왔나 봐이다 하고 그냥 뭐 그냥 미국은 또 막 편지들이 막 많이 오니까 그냥 처박아 놨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친구들 다 받았다 가는데 이제 김 목사님 이제 김태석 이제 그 형제가 지금은 이제 김태석 형제님이 이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형제가 이제 LA에다 전화해서 목사님 혹시 내 이름으로 편지 온 거 없습니까? 이거 없는데 내가 오면 뭐 내 자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김재석이라는 그 봉투 안에는 이 사람의 영주권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못 안 뜯어본 거예요. 김재석이니까 뭐 남은 편지도 알고 뭐 그냥 뭐 하도 이제 편지 미국에는 막 쓸데없는 편지들이 많이 오니까 하루만 해도 수부가 이렇게 쌓여요. 버리붙는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는 이 사람으로부터 영주권을 줬어야 됐어요. 줬는데 우리 김태석이라는 이 형제님은 못 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뭐로 살아요? 불법 체류자로 사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경찰 보면 깜짝 놀래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뭐 형사가 또 자기 잡아오는가 싶어요. 또 깜짝 놀래고 그 마음이 눌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6개월이 지나서 LA에서 여름 수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LA를 갔어요. 김 목사님 저한테 온 편지였습니까? 없던데. 아 그래요? 내 친구들은 다 영주권 받았다는데 나를 어떻게 영주권 안 오는가? 그래가지고 목사님 혹시 그 편지 어떻게 보관하는 데 있습니까? 난 편지 오면 다 버려. 아,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편집이 어디 뭐하나인데 없습니까? 그 뭐 창고에 그 뭐 좀 이렇게 모아키는 뭐하나인데. 그럼 그 뒤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 뒤져보니까 어떻게 참 그걸 안 버리고 그냥 창고에다가 어떻게 보관을 해놨는가. 그래 보니까 김재석이란 거. 그 자기는 알리니까. 그래 뜯어보니까 그 뭐가 있어요? 영주권이 있는 거라. 자, 미국 정부에서 영주권을 줘도,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못 받으면은, 안 죽은 거나 똑같아. 맞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게 해서 우리 죄를 다 씻어놔도,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거나 못 들으면, 안 죽은 거나 똑같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를 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정확한 이 사실을 알리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참 너무나도 놀랍고 참 감사하고 참 귀하고 좋지요. 어제 이제 제가 그 예배를 마쳐놨는데 여기 이제 계신 분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내가 다 알아듣겠는데 성경에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계명을 지켜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길래 그러면 내가 내일 꼭 내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다고 아, 꼭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약속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좀 먼저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 54장을 폈지만은 제가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야기하긴 하고 누가복음 10장을 이제 이렇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인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인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네가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똑같은 이제 이야기인데 여기서 율법사는요 그 율법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십계명과 성경에 나오는 이런 율법을 예,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잘 지켰어. 어기지 않고 잘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천국에 가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율법사가.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는데 이 질문은 빵점입니다. 빵점. 영생은 뭘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생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감중에 잡힌 여자가 예? 그 죄에서 풀려나는 것은 그 여자가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그가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율법사는 영생은 내가 뭔가 열심히 뭘 해서 얻는 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뭘 해서 얻는 게 아닌데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다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죄를 씻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거는 사단에 넣어준 생각입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복은 우리가 받는 구원은 받는 거듭난 것은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율법사는 자기가 평생을 열심히 뭔가 자기가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니까 예수께서 율법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이를 어떻게 읽느냐. 자, 무엇이라고 기록됐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율법에는 뭐라고요? 자, 율법을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기록됐느냐? 그럼 두 번째, 그리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읽느냐? 입니다. 그렇죠? 이 율법. 그럼 우리가 어제 배운 바로 안다면 율법은 기록된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십계명을 포함해서 613가지 그중에 248가지는 뭐뭐 해라. 365가지는 뭐뭐 하지 마라. 자, 여러분 율법에 기록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십계명을 포함해서 알지요. 그래서 이걸 지켜라. 지금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기록된 걸 알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고 복을 받고 하나님 잘 생기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복을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저버리는 마치 가인처럼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 인간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돌추어내고 악을 돌추어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 자신에 대하여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누구 앞으로? 예수님께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사는 그렇게 아니고 기록된 거는 잘 아는데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읽고 있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랬으니까 이제 율법사에게 네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고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율법사가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였나이다. 율법사답게 딱 정리해가지고 이야기했죠.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돕지 말라, 만식이를 지키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 그래 복잡하네 안 하고 613가지의 그 율법을 한마디로 딱 묶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안에는 이미 율법의 613가지 율법을 딱 예, 한마디로 이야기를 율법사답게 요점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옳도다. 오 100점 100점. 오 옳도다. 그래 말 잘했다. 그래 해봐라. 해봐라 이거야. 돼야 안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럼 밥 먹는 힘은 어쩌고. 예, 일도 해야 되는데 어찌 힘을 다 그 힘 다 쓸 수 있습니까? 일도 하는데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더군다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마누라도 내 몸처럼 안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마누라가 아빠가 끊던 거,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아이고, 시끄럽다, 뭐, 저방에 자라.
그래, 내 몸 아픈 거하고 달라야 안 달라요? 심지어 자식이 아파도 내 몸 아픈 거하고 자식 아픈 거 달라야 안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자식 아프니까 마누라 보고, 아, 니 좀 안아줘라, 안아줘라.
예?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하기 좋은 말이지. 어째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내 마누라, 내 자식도 내 몸처럼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내 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쩌다가, 한 번은 어쩌다가, 용신리로 인해가지고, 아니면 떠밀려가지고, 사랑할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사랑하는가를 뭔가 좀 보여줄 수는 있는 한 번은 있는 줄 몰라도 우리는 영원토록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데, 율법은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라.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율법사는 자기는 했다 이거야. 자기는 진짜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사랑했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리까? 예? 이 사람은 자기 이웃에게 뭐가 한 게 많아야 많아요. 율법사로서는 자기는 이웃을 많이 도와줬다 이거야. 불쌍한 많이 도와주고 도움을 많이 주고 그렇게 나름대로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을 때 예수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율법사에게 자 봐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근데 그 강도는 그 사람 옷을 홀랑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때려서 그 반 죽이고 갔다는 거죠. 반 죽이고 간 거죠. 그냥 생명만 목숨만 살려놓고 예? 버리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은 예?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마침 그 옆에 어떤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지금 빗대서 이야기했냐면 율법사거든. 율법사하고 제사장은 이웃이에요? 이웃 아니에요? 이웃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씻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이 제사장을 보니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말은 못하고 사람 살려 소리도 못 치고 제사장이 지나가나 하고 신음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봤어요? 안 봤어요? 그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아니 이게 사람이 죽어가고 있구나. 이 강도를 만났구나. 이렇게 상처를 많이 입다니.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를 업고 동네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쓱쓱 지나가더니 아무도 없으니까 괜히 골치 아프잖아. 이거 사람 끌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예? 피도 옷에 예? 문득 묻고 그러니까 쓱쓱쓱 보니까 보는 사람 없으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래도 자기는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를 예? 숲속에서 지금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려주는 고마운 분인데 그런데 그 제사장이 지나가 버리는 거라 지나가는 거라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저 사람은 내 이웃인데 내가 정말 가장 친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구나. 그전까지는 자기는 둘 도 없는 절친한 친구고 사랑하는 이웃인 줄 알았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을 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저 사람은 내 진정한 이웃이 아니구나. 그래 생각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보니까 누가 나와요? 그 다음은 누가 나와요? 레위인이 나오죠. 레위인은 또 누구예요? 율법에서 성소의 기구들을 옮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제사장들을 도우는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열두 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레위 지파들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 강도 만든 자는 레위인이 봤어요. 또 기대를 걸어야 안 걸어요? 그런 거라. 사람 살려요! 소리를 그만 죽었으니까 못 치겠죠. 또 이제 끙끙 알죠. 끙끙 이제 알고 있는데, 레위인이 또 왔어요. 아니, 여기에, 아니,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 그 얼른 엎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또 이리 보고, 또 저리 보고, 돌아보고, 아무도 없으면 어때요? 또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야. 귀찮잖아요. 이거 차 몰고 가다가 앞에 교통사고 나와가지고 있으면은, 괜히 내려가지고 하면 귀찮잖아요. 그냥, 어이구, 안 되네. 하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지나가잖아. 레위인도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 이 율법사가 생각할 때 이 레위인도 자기 이웃인데, 그 이웃도 귀찮고 힘들고, 뭐 어떻게, 괜히 이 도움 안 되니까, 자기 도망가 버린 거죠. 역시 이 사람 생각을 도망갔을 때, 이도 내 이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인 했습니다. 자,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잡족들이라 해가지고, 혼혈족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이방인.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막 그, 이 혈족이 섞였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사마리아인은 마치 유대인들을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원수처럼. 그래서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들은 가다가도, 길 가다가도 인사도 서로 안 해요. 예? 서로 아는 채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자 만나니까, 예수님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여자가 딱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 하나이까? 원래 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 상종을 안 해요. 알겠어요? 백인들이, 옛날에 백인들이 흑인, 아니, 백인들이 흑인을 볼 때 꼭 노예, 예? 짐승처럼, 예?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율법사가 볼 때에 사마리아인은 자기 이웃입니까? 이웃 아닙니다. 도로 원수지, 원수. 늘 평소에 비웃고, 예? 업신여기고, 인간 취급 안 해주고, 너희들은 잡족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혼혈족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너희 상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아까 만났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자기가 도움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고,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이 지나갈 때, 사람 살려요, 그러면서, 끙끙끙끙 알았겠어요? 사마리아인이 오는 걸 보고 죽은 것처럼 죽은 척 해야 하는 거죠. 왜요? 사마리아인은 이래 보고 밟고 지나가는 거 도로. 그래, 안 그래요? 예? 아니면 수건에 물 묻혀가지고 수건에 코하고 입하고 다 묻혀보고 죽으면은 가뿐인 거나. 왜? 운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도움을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안 구해. 차라리 죽은 줄로 생각해서 그냥 피해 지나가기를 바랬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은 몽둥이로 두들겨 더 패고 갈지도 모르는데. 자, 그런 사마리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해서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하느냐면, 33절에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두를 내어주며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인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 율법사가 생각할 때 자기의 이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고 생각했고 사마리아인은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요, 이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이 어떤 사람이란 것은 율법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사, 이 어떤 사마리아는 율법사입니다. 율법사. 그리고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는 뭐냐면은 율법입니다. 율법사가 자기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면 그 율법은 너한테 마치 강도처럼 너를 피곤하게 너를 어렵게 너를 막 그 고생스럽게 고통스럽게 해준다는 것이죠. 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마치 강도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이 율법은 인간이. 그래 안 그래요? 예?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려고 지키려고 할수록, 예? 이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다 말이에요. 마치 강도를 만나는 것 같다 이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렸을 때의 이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율법사가 볼 때의 이 예수는 마치 사마리아인처럼 경멸하고 무시하고 예? 멸시하고 예?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 이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 그날로 시험을 한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보듯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예?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바로 누구냐? 이 사마리아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가 강도 만난 자에게 찾아가서 보고 불쌍히 여겨 가지고 가까이 가서 기름, 성령, 포도주, 예수님 보혈로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고 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냐? 가로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가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아, 어떻게? 율법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어. 율법사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너도 강도 만난 자처럼 땅바닥에 급은 뻗어 누워 있어라. 알겠어요? 이 강도 만난 자가 땅바닥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급한 지금 다 죽어 가고 있다 이거야. 너도 지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까?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이미 네 마음을 강도를 만난 것처럼 다 죽어 가고 있어. 네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죽어 있어. 율법은 사람을 강도를 만나 급한 뻗어 누워 있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급한 거의 죽어 있으면 누가 찾아와요?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또 그리고 주막에다가 태워가지고 아니 나귀에다가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돈을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고 돌봐주라고 부탁을 하고 모든 걸 갖다가 이 사람을 갖다가 치료하고 보호해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네? 이와 같이 하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옷을 내 몸같이 막 열심히 다해서 사랑하고 마치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이 불쌍히 사람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남을 도와줘라 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너도 강도 만난 자가 뻗어 누워있듯이 너도 그 누워있어라. 그럼 사마리아인 내가 찾아가서 너를 구원해 줄게. 영생은 내가 뭘 하여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네가 영생을 얻는데 한 가지 할 건데 강도 만나서 뻗어 누워 있어.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와서 너를 다 구원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니까 아, 또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이 대목에 대부분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 사마리아인은 불쌍한 사람들을 자기 몸 같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도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래 생각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야기는. 우리가 남을 위하여 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알겠습니까? 이 강도 만난 자의 불쌍히 여겨서 이를 사랑을 해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야기에 뭘 하는 걸 누가 뭘 합니까? 사마리아인이 하지 강도 만난 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뭘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뻗어 누워 있으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아벨처럼 있으면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대답에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기어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너도 강도 만난 자처럼 뻗어 누워있어. 내가 일할 테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예수님 보혈을 준비하니까. 그 말 알겠습니까?
네가 설치해서 있지 말고, 그래서 네가 설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이 강도 안 만나면 사마리아인 만나가 도움 받으러 가겠습니까? 사마리아인 도우러 가면 뭐가 있어요? 그 더러운 손 안 치워? 그 반 주지 않고 대충 얻어맞아도 자기가 막 진짜 막 그래도 좀 길 수도 있고 소리도 좀 칠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남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뭔가 길에 있으면 사마리아인이 아유 이게 뭔 일입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더러운 손 안 치워? 이래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 나올 거나. 왜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거의 죽어야지만 알겠어요?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하는데도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예수님 예절 위해 십자가에 박혀 죽은 것도 믿지만 나도 제한 짓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천국 갈라 하니까 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100%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걸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잠이 좀 오죠, 아침에야?
아니, 박수 치는 게 아니고,
내가 잠자는 사람 깨우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알겠죠?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조금 시끈증이 오죠, 여러분? 예. 그 창문도 좀 열까요? 조금 엽시다. 예.
조금 열다가, 안 졸면 창문을 안 열어도 되는데, 좀 이러면 또 공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따가 좀 추우면 또 닫으십시오. 예. 자, 이해 갑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꾸로 살았습니까?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고, 성경에서는 네가 뭔가 열심히 해라 하는 이야기인데, 이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예수를 내 몸 없이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하니까, 이건 또 뭡니까? 그럼 우리가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명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지켜봐라 이놈아 이 말 지켜봐라 지켜봐 지켜 하고 지켜봐라 이놈아 그거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면 그 성경을 읽어도 처음보다 내가 뭘 해야 되는 아 그래도 우리가 뭘 하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꾸 그렇게 오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 마음을 모르면 어쨌든 여러분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공로로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99%의 예수님의 능력과 1%의 우리의 수고로 아닙니다. 100%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100%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강도를 만나가지고 누워있듯이 우리가 율법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든지 아니면 삶 속에서 막 사업이 망해가지고 자기가 무너져보든지 가정이 깨어져가지고 자기가 무너지든지 아니면 병이 걸려가 죽음 앞에서 보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뻗어 누워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야 사마리아인을 만나요. 내 발로 내가 걸음을 걸을 수 있으면 사마리아 와도 사마리아 제껴놓고 안 비달락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나를 세워놓는 이상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보다는 내가 뭘 잘하려고 하는 그게 더 기대를 걸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이 망해가지고 자기가 무너진 사람이 있고 가정이 깨어지가지고 무너진 사람이 있고 병이 걸려가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무너지는 것보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무너지는 게 제일 안 좋겠습니까? 꼭 얻어맞아가지고 여러분 사마리아인을 만나는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서 이렇게 복음반에 와가지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딱 비치니까 야 내가 이런 모습이네. 내가 이런 인간이네. 아이고 그렇구나. 그렇게 여러분 자기 모습을 비춰본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요, 이제는 우리가 뭘 이제 해줘야 되느냐면 사단은 오랫동안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 구원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 여러분을 속아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속였느냐? 마귀가 하는 것은 여러분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알겠어요? 너 잘났어. 네가 열심히 하면 돼. 우리를 높였어. 우리 자신을 믿고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했어서 가늠한 여자처럼 가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교도소도 가서 그렇게 자기 악한 모습도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범죄도 범죄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귀가 우리 어떻게 속였냐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믿도록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가 다 세워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구더기와 벌레와 같은 위치에 있고 하나님이 높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치가.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얼마나 높여놨어요? 우리를 하나님만큼 높여놨는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다도 내 생각이 어떤가, 내 느낌이 어떤가, 내 기분이 어떤가, 거기에 많은 영향을 우리가 입어왔다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것,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래서 사단은 오늘 우리를 세워놔서 우리를 높여놨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범죄 아니라도 사단의 영향을 입어서 내가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를 않는다 말입니다. 예? 자, 보십시오. 구원받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이 죄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다 사했다 해도 그 말보다는 여러분이 죄를 지은 기억이 더 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쳐다볼 때 부족하고 못난 게 더 크기 때문에, 말씀 다 씻었다 해도 요 복음반에서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했는데, 내려가고 보니까, 그 말씀은 조그만해지고, 자기의 모습은 커지 뿌린가, 그만. 에이구, 우리가 의인이 무슨 의인이야, 죄인이지. 돌아가야 안 돌아요?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사단은 오랫동안 내 기분과 내 느낌을 믿었단 말입니다. 말씀보다는.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죄를 지었는 모양이, 예? 요만하다 합시다, 요만하다. 여기, 눈에 보입니까? 예? 작아요, 안 작아요? 작죠? 요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연약함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하여, 알겠습니까?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사랑은 이만하다고 생각해봐요. 예? 이만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그, 보여요, 안 보여요? 그쵸?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보다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안 커요? 더 큰데 사단은 지금까지 우리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를 더 크게 키웠기 때문에 자꾸 우리 기분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어떤 경험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거는 작게 보잘것없게 여기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여기야,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여기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말씀이 크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우리의 육체의 느낌 이거는 작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걸 뒤집어가지고 반대로 그걸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작게 여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우리가 그렇게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로마서 4장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의롭다 하시는 일을 많은 자,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깁다. 그 대목에서 여러분, 일도 안 하고 경건치도 안 했는데 어렵게 된다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우리가 어렵게 되려면 일도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살 때 어렵다는 말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거는 이해가 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해가 가는 우리의 경험이나 형편이나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국 가려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남에게 많이 도와줘야 되고 내가 제한질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많이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천국 갈 것 같은 그런 마음 들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막상 들여다보면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아니고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 그분이 한 것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거룩하다고 하고 죄 없다고 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선뜻 가야 안 가요? 안 간다 말입니다. 왜요? 왜 안 가느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단에 의해서 오랫동안 여러분은 경험을 믿었고 현실을 믿었고 형편을 믿었고 상식을 믿었고 의학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 같은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 자기 방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를 믿을 수 없고 자기를 작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방식,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여러분의 털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상식을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관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옮겨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다시 이제 이사야 54장을 들어봅시다. 자, 이사야 54장 이야기요. 이제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54장을 펴보십시오. 이사야 54장 1절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도리할지어다. 자, 봅시다. 자, 저를 보십시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도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요즘은 뭐 자식을 많이 안 놓죠. 뭐 둘 놓다가 이제 하나 놓다가 귀찮으면 이제 막 안 놓고 막 이러는데, 예?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자식을 못 놓으면 그건 큰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연세가 환갑이 지나신 분들 시대에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아를 못 낳는다. 알았어요? 아기를 못 낳는다. 이거는 사람 대접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가문의 집에 있는 교수라 할지라도, 뭐, 글을 많이, 뭐, 배웠든지, 뭐, 아니면은, 뭐, 얼굴이 이쁘든지, 어쨌든 간에, 여자가 시집을 하는데 애를 못 낳는다. 대접 못 받아. 그래, 안 그래요? 사람 대접 못 받는 거예요. 멸시를 당한다 말입니다. 버림을 당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옛날 같으면 다시 처벌을 얻어서 아들 낳아야 안 나요? 시바지를 통해서 아들 낳아야 안 나요? 또, 언제 나와도 아들 낳아, 데리고 와야 안 들어가요?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라. 요즘이야 뭐 자식 문다 누가 그래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는 막 아들 딸은 낳아도 아들 못 낳는 것 때문에도 또 구박 받아 안 받아요?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뭐하라고요? 노래할지. 이게 노래가 됩니까? 우리는 언제 노래합니까? 잉태해서 애를 갖다가 생산을 했을 때 그 애를 보고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야, 나도 아들 낳았다! 노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노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 거꾸로, 잉태치 못하면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다. 자, 성경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거꾸로잖아, 그죠?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산 자를 어렵다. 이 말하면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기를 갖다가 잉태를 해가지고 그 집안에 아들이 그 귀한 집안에 애를 갖다가 탁 아들 하나 낳아주면 노래할 수 있어 없어요? 이야,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하라 하는 거라. 노래가 됩니까?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가슴을 찢어대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하라 하는데 이게 노래가 돼야 안 돼요? 노래 안 되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노래하려면 뭐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기분,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의 형편, 그걸 뭐 해야 됩니까? 무시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노래하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잘 안 된다니까?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훈련이 안 된다니까.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지를 안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본다면은 내가 뭔가 일을 잘해가지고 뭔가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좋은 소리를 듣고 높임을 받고 그럴 때 내가 노래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만일 가늠중에 잡힌 여자여 너는 노래할지어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노래가 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만일 그 여자가 노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기분, 자기 느낌, 자기 보는 거, 자기에게 소리 들리는 거,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걸 다 무시해야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노래하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노래는 안 하고 싶어. 어떻게? 일을 잘해가지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일 잘한다고 참 사람들부터 좋은 소리 들을 때 그때는 우리 어때요? 노래하고 싶다며요. 근데 그 노래는 가치가 없어.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노래가 아니고 일이 잘 됐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니까. 그는 하나님께로 온 노래가 아니에요. 일이 잘했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는 일이 못할 때는 없어지는 노래. 그러나 내가 마음을 바꾸었어. 내가 노래할 기분이 안 나는데 말씀에서 노래하라 하니까 마음을 바꿔가지고 노래할 수 있는 이 노래는 영원토록 부를 수 있는 노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노래는 사람들이 안 불러게. 왜? 상식에서 어긋나니까. 현실과 형편에서 어긋나니까. 그럼 지금 이건 누구 보고 한 이야기인갑니까? 요 이야기가? 예? 누구 보고 이해한 이야기인갑니까? 예, 그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제는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꼭 이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성경은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신약성경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아브라함.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인데 하나님 바꿔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을 하고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 요 사람을 등장시켜서 믿음을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때 몇 살 때요? 75세 때. 자, 요즘은 보통 이제 보통 한 70살? 요즘 70대에서 돌아가시려고 해도 좀 억울하죠? 그죠? 한 80은요? 80도 되면, 막상 되면 억울해요. 그죠? 그 90은? 예? 90살 먹은 할머니 보고, 이제 막 죽어도 딱 됐죠? 하면. 딱 됐다 하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보통 요즘은 우리 한 80이라고 잡읍시다. 평균 연령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당시 때의 평균 보통 연령이 보니까 120세, 130세 정도 사는 것 같더라고. 우리 요즘 시대에 80 정도 잡으면 한 40년 더 이렇게 잡으면 돼요. 알겠어요? 한 40년 더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불렀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나이점으로 본다면 한 40대 중반 내지 50대 요 정도 나이라고 보면 돼요. 예, 알겠어요? 자,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복을 줄게. 너로 하여금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 너는 지금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요즘처럼 뭐 이사하고 이렇게 이사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한번 태어나면 그 동네 죽을 때까지 사는 그 시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알겠습니까? 지금 대충 지역이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은요 한 요즘 이란 알겠습니까? 이란 정도 위치가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는 그 위치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몇 세라고요? 75세. 자, 75세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그 동네를 떠납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인데 그 아내가 이름이 누구냐면 사레가 있습니다. 사레. 예? 사레. 자, 사라라는 자기의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는 아브라함에게 시집 온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죠. 내가 성경에 그게 몇,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안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사례는 한 나이 한 30 정도 때에 아브라함에게 시집을 왔을 거예요. 그 당시 때 여자 나이로 본다면 더 일찍 올 수도 있겠죠. 한 20대. 그러면 적어도 이 사라라는 이 여자는 아브라함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한, 한 50년 지났어요. 25살에 시집 왔으면 65세니까 사라의 나이가 10살 적으니까. 그러면 한 40년 됐어요. 시집 온 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내 아내하고 결혼한 지가 이제 17년째입니다. 17년째. 네? 자, 17년째인데 내 아내는 저 우리 애를 둘 낳, 아들 둘 낳아가 지금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고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자 내가 내 아내가 내한테 시집 왔는데 17년째 된 아직 자식을 못 낳았으면은 내가 기대를 합니까 아니면 어째 마음을 접어야 됩니까? 그래도 아직 내 아내는 이제 나이가 원래 42인데 그러면 아직 기대해 볼 만은 안 합니까? 예? 여러분 시집 갔는데 아내가 와서 한 해가 지내고 두 해가 지고 한 2, 3년만 지내도 자식을 못 넣으면 걱정해 안 해요? 하지요. 그러면 병원에 가가지고 뭐 어떠냐 몸이 차서 그러냐 어떠냐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자식을 못 넣으면 어때요? 근데 이제 뭐 17년 때 됐는데 자식 못 넣으면 기대하겠어요? 기대 못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례 그때 나이가 65세다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 이거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식을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도 그 나이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는 약속을 하신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리고 10년쯤 더 지나니까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86세, 사라 나이가 76세. 자, 이제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아마 그때도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사라 나이도 이제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젊었을 때에도 시집 왔을 때도 자식을 못 낳았는데 이제는 한 50년 지나가지고 이제는 경수가 다 끊어지니까 이제는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의를 합니다. 여보 영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틀렸어.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준다고 이야기 나는 이제 틀렸는데 당신도 보아하니 이제 나이가 점점 늙어가는데 이러다가는 이젠 진짜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아브라함의 집에 이제 몸종들이 많았습니다. 수백 명이 됐습니다. 예?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내 집에 있는 그 애굽에서 지난번에 내려갔다가 데리고 온 그 하갈이라는 내가 개를 봐놨는데 개 보니까 비록 애굽에서 우리가 데리고 왔지만 영특하고 똑똑하고 애가 배운 바가 있고 우리가 개를 통해 가지고 자식을 얻읍시다. 첩을 삼아 가지고 사라가 먼저 그걸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사라 이야기를 듣고는 아이고 뭐 그럼 좋겠다. 자 그래 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이에 86세에 하갈을 취해 가지고 87세 아들 이스마엘을 놓습니다. 알겠습니까? 젊은 하갈이라는 그 종을 통해 가지고 첩을 삼아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아브라함 나이 87세에 자식을 봅니다. 자식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라. 예? 그 늙은 나이에 손자 같은 이제 아들을 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이 하갈이라는 이 여자애가 예? 아이 배가 불러오고 주인의 아이를 딱 가지고 애를 놓고 나니까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 애 하나 놓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집안에 갈등이 생기지 안 생겨요? 생기죠. 아브라함의 집에도 바람잔을 없더라고 보니까. 예? 자, 그래가지고 이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그래도 사라가 생각할 때는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넣는 걸 생각했을 때는 저래도 저 하갈은 정말 자기 밑에 고분고분하고 자기 몸종이니까 잘 따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자식 넣으니까 예? 행동이 싹 달라져버리고 자기를 무시해버리는가. 자, 그러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어. 사래 나이 몇 살? 89세가 됐어요. 자, 사래는 젊었을 때 시집와도 자식을 못 낳고 벌써 세월이 60년, 예? 세월이 지났는데. 그리고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제 늙은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내가 자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 했는데, 막, 네, 이제, 막, 됐습니다. 막, 이제 믿음이고, 뭐, 축복이고, 다 됐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저, 이, 뭐, 네, 뭐, 응?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런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 이스마엘은 네 후사가 아니니라. 네 아내 본마누라 사라를 통하여 태어나는 아이가 네 후손이라.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혀요? 하나님, 내 아내가 몇 살인가 압니까? 89세입니다, 89세. 하나님, 애 가질까봐 겁납니다. 그래, 안 그래요? 89세 된 할머니가 애 가져봐요. 애 생길까봐 겁나지. 그래, 안 그래요? 애가 뭐 생긴다고 다 안았습니까? 보통 나이가서 여자가 한 40 중반에 돼도 크, 뭐 위험하다 하고, 늦다 하고, 막 애 잘 낳아야 될 건데 하고, 그런데, 90세 된 할머니가 배가 불러가지고 왕 거, 아이고, 행아이, 행아이. 그래, 안 그래? 아이고, 영감. 예? 뭐, 입듯 한다고 막, 왜 이렇게 삼아. 가질까봐 겁나지.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여기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보아왔던 경험, 상식, 그리고 또 의학, 그리고 형편, 그 모든 것 앞에, 알겠어요? 네 아내 사라,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준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맞습니까? 말이 돼야 안 되는 이야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브라함 마음에,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만하소. 예?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지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왜 웃어? 아니, 안 웃었습니다. 너 웃지 마, 내가 하는데.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 하니까, 사라가 무슨 일 하러, 이제 그, 방에 들어오다가 그 이야기 듣고 사라가, 웃었는 거라. 그 하나, 사라 너 왜 웃었어? 사라도 깜짝, 안 웃었습니다. 너 웃었잖아!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네 아들 놈이는 웃음이라고 지어. 그래서 이삭이란 말은 웃음이다 말이야, 웃음. 근데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아서 웃었어요? 뭐해서? 기가 막혔어. 기가 막히는. 자, 요 이야기는, 요 이야기를 잠깐 봅시다. 요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나서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제한 짓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점잖은 모양으로 해도 늘 우리 마음에 눈은 감고 가만히 있어도 속에서는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늘 죄가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음란하고 야비하고 이중적이고 정말 우리는 죄악투성이고 죄공장인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우리를 보고 너 의인이다. 너 죄 없다라는 요 이야기하고 89세가 된 사라가 젊었을 때 시집 와도 자식을 못 낳고 경수가 끊어져고 이제는 시집 온 지가 6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사라보고 너 내일 내년 이맘때 이제 너 자식을 낳게 될 거다. 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켜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천국 가고 재산 받고 의인 되는 게 꼭 말도 안 되는 방법이다 말이야. 이거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지만 받는 구원이지 열심으로 노력해서 가는 천국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가는 건 오늘날 잘못 사람들이 가르쳐가지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제한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선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뭘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그건 이해가 가야 안 가요? 그건 이해가 가지요.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제한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선을 쌓아가지고 천국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일도 안 하고 경건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 어렵다 의인이다 가늠한 여자고 너 죄없다라고 이해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지요. 예. 물론 그를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일은 다 하시겠지만 일단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네. 차라리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을 테니까 너도 열심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열심히 노력해라 알겠나? 적어도 새벽기도 10년 이상은 개근하고 11조는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잘 내고 에? 그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적어도 1년에 100사람 이상 불상사람도 도와주고 뭐 그런 조건을 걸고 그렇게 되면 내가 친구 보내줄게 이러면 사람들이 이해가 갈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죠? 보험반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허허허허 웃다 보니까 죄가 없어요? 있어 없어요? 없어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의 하나님 사랑하고 내에서 내 몸같이 열심히 사랑해가지고 구원 받는다 하면 또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잘 못해도 그렇게 받는다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못 갈 값이라도 이해는 가요 안 가요? 근데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인가? 일을 안 하고 경건치 아니 한 자를 갖다 어렵다 맞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는 게 꼭 아브라함에게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올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 받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자리였는데 죄 없다 의인이다 거룩하다 영원토록 너 죄 없다 하니까 이해가 합니까? 기억나는 거는 죄 지은 것밖에 기억 안 나는데 죄 없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우리는 뭐 했냐?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내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을 부인해야 되고 나를 버려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 남았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예수님 다 해놨고 맞습니까? 근데 요게 잘 안 돼. 왜? 사단이 오늘 우리를 갖다가 속여가지고 우리 내 자신을 믿게 했고 나를 높여놨고 내 자존심, 내 어떤 지식, 내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한 거 나에다가 고정을 해놨고 나를 믿도록 마음을 올려놨기 때문에 열심히 하라고 하면 잘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려고 그건 잘하는데 마음 바꾸라고 하면 그건 안 하라는 거라. 에이, 말단이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우리 의인이고 성경 의인이라고 해도 겸손하게 주인이라고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자꾸 뭘 따라가려고 하냐면 상식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형편을 따라가려고 하니 이해가는 걸 따라가려고 한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는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내를 통해 내 자식을 줄게. 그가 네 후사다. 저 이스마엘은 네 후사가 아니니라. 저건 네 집에서 쫓아내야 될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면은 아브라함아 내가 이 약속을 네하고 내가 지키겠다.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이제는 너의 후손들과 다시 말해서 네가 앞으로 태어나는 네 아들 이삭 앞으로 태어날 그 이삭의 후손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네 후손들하고 나하고 약속하자. 영원히 대대에 변치 않는 약속하자. 내가 네에게 아들을 주는데 약속을 하자. 손가락 끌었습니까? 약속합시다. 손가락 끌고 도장 찍었습니까? 그걸 한 게 아니고 뭐냐면 네가 아들을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뭐해라? 할례를 해라. 그 아이의 고추 끝을 덮고 있는 그 가죽을 잘라버리고 벗겨버려라. 그걸 가지고 뭐냐면은 할례라 합니다. 요즘 말로는 포경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뭐냐면은 그 아이의 덮고 있는 그 가죽을 갖다가 뭐해라 잘라버리라. 요 의미는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네가 볼 때는 네 아내의 경수가 끊어졌제. 네 아내가 지금 나이가 89세제. 네가 지금 99세제. 네가 볼 때는 자식 못 놓지. 네가 의학이나 네가 형편이나 네가 경험이나 상식으로 볼 때는 아들을 못 낳는 거 맞지? 그 아들을 못 낳는다는 그 네 생각을 잘라버려. 그 네 마음에 듣고 있는 네 상식을 믿고 있는 네 인간적인 생각을 베어버리라는 거죠. 잘라버리라는 거죠. 맞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도록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듣고 있는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이육신적인 생각, 상식. 알겠습니까? 이게 상식, 형편을 보는 눈, 경험을 믿고 인간적인 생각, 현실, 의향. 알겠습니까? 그 자기가 듣고 있는 이 생각을 뭐라고요? 베어버리라. 잘라버리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마음이냐?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는 증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인간의 생각을 내가 버리겠습니다. 내 상식을 버리겠습니다. 내 인간적인 경험을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이해갑니까?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요. 로마서 4장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4장